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 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니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 들으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기쁜 교제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올바로 다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크나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번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3절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즉 지금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왜? 그래야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 저희에게가 누굽니까?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하는 그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1절에 나오는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알기 위해 저희가 지금 저희에게 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먼저구나,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로 이르시되, 즉 원어로 보면 단수입니다. 이 비유들로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누가가 비유로, 그리고는 비유가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비유가 하나의 비유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그 세 개의 비유들을 한 가지 비유 같이 함께 보아야 하고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여러분과 저는 우선 처음 두 개의 비유만 보았고 이제 세 번째를 오늘 보게 됩니다. 처음 비유, 잃은 양을 나가서 찾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 잃은 동전을 집안을 뒤져서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개의 비유의 중점이 뭐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잃은 양을 찾은 자와 잃은 동전을 찾은 자의 기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찾고 기뻐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것이 중심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잘 이해를 하면서 세 번째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 번째 비유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 너무나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보통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불리우죠. 근데 사실 별로 좋은 제목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 번째 비유에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탕자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죠. 사실 제일 중심의 내용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름이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돼서 저희의 초점을 자꾸 그 탕자한테만 맞추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좀 이해를 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한마디 하고 넘어갈 것은, 이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비유를 엄청 좋아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비유를 설교하면서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내용을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죄인을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나오시는데 대속의 내용, 즉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이, 그저 죄인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 비유만 갖고 얘기하면 뭐 십자가, 뭐 예수님이 대신 죽고 하는 내용 싹 빼고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용서하신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는 죄인을 나가서 찾으시지도 않아. 그냥 죄인이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그저 기다리시는 것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구원을 받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죄인을 찾아오시는 내용, 뭐 이런 슈퍼내추럴한 이런 내용들을 다 빼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하여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내용도 그 한 내용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체의 내용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내용을 보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대속의 내용이 없다고 해도 그 대속의 내용을 빼버리고 구원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15장의 내용에서는 누가복음의 다른 내용과 같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루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뭘 이루고 계시는가가 증거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실 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증거되는 내용이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탕자 비유라 이렇게 제목이 붙은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며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개의 비유들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다 지금 들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지금 그 immediate context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의 내용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개의 비유들. 잃은 것을 찾은 분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내용 다 잃은 분이 나가서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내용. 벌써 두 개를 보면 그 세 번째 비유에 아버지가 찾아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벌써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찾아 나가셔서 그 잃은 것을 찾는가 벌써 말씀해 주신 내용이네요. 그런 내용을 싹 없애버리고 이거 봐라 뭐 찾아 나가시지도 않고 그저 뉘우치기만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두 비유는 아예 뭐 성경 말씀도 아닙니까? 그 두 비유의 결론 7절과 10절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내용이라 벌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께서 찾아 나가시지 않는다고 하며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 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는 분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이 그저 죄인이 자기 마음에 내켜서 회개하는 것에서 돌아오는 걸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 비유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성경 구절을 읽든지 성경 전체를 가지고 풀어야지 그 한 구절에만 의존을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한 내용에 그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다 집어넣습니까?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네,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해를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탕자 비유를 좀 자세하게 봅니다. 11절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11절에 의하면 이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그 중심 인물들이 세 명이 나옵니다. 먼저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이 세 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아버지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표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12절에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작은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원합니다. 이게 참 나쁜 짓인데 왜냐하면 주로 아버지가 죽으면 즉 돌아가시면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럴 때 큰 형이 두 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하십니다. 둘째가 그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하여 아버지가 주십니다. 13절에 가면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14절에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한다. 여기 허비라는 이 단어는 그 재산을 바람에 다 던져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금방 이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 그 사람, 그 아들이 있었던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 처지가 더 나빠집니다. 여기 보면 궁핍하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궁핍하여 먹을 것을 찾으러 일자리를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돼지가 구약에 보면 부정한 동물.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것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인데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진짜 참으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웬만해서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비참한가 하면 16절에 저가 돼지 먹는 치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이 탕자가 돼지가 먹는 양식을 먹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싶어 했는데 그것을 먹으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현실에서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참 여러분과 저도 이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 온 것도 그렇고 그의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 죄인이 자기가 잘 알아서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안 들어갔다 해도 여러분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서 그런 설명이 없어도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설교한다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 이상하게 거짓을 가르칩니다. 이건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17절에 가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의 처지가 아버지의 품꾼들보다도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 이제 돌아갈 결정을 하면서 내가 돌아가서 어떻게 말할까 이것을 생각을 하는 게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참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까는 이제 그렇게 하리라 생각했는데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 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합니다. 내가 하늘과 즉 하나님과 하나님께와 아버지께 죄를 졌다. 참 회개가 있는 것이다. 나중에 아버지도 참 회개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런 죄인의 상태를 인정합니다. 죄에 빠져서 이제 어떤 상태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나를 아들로서 생각도 하지 않으셔도 제가 아무 말 안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 상태.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상태가 나중에 아버지께서 죽었던 나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럼 그 상태를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로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제 참 회개로 그 죽었던 자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보시면 내가 일어나, 20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이런 단어들을 지금 사용하십니다. 이 부활의 현실이죠. 죽었던 자가 이제 부활하여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아들은 이기주의적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저 그 아버지의 긍휼이 여겨주심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품꾼같이 나를 생각하고 그냥 긍휼이 여겨달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이 정말 나쁜 짓을 했죠. 그러나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정말 낮은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 아들의 위치 이런 거를 지금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낮은 자리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께서 보시고는 달려 나가십니다. 여기 보면 측은히 여겨.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아버지에게서 보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달려나가시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고 그리고 22절서부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뭡니까? 완전히 받아주시는 거죠. 완전 회복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죠. 다시. 그리고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잃었던 양을 찾으신 분의 기쁨과 잃었던 동전을 찾으신 분의 기쁨이 바로 잃었던 아들을 찾은 이 아버지의 기쁨,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비유들입니다.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의 하나님의 기쁨이 이 아버지를 통해 증거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께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뭐 언제 그렇게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근데 해드렸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 아버지께 돌아올 때 천국의 잔치가 벌여졌던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이 우리 삶의 기쁨이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이 뭐 여기까지는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는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탕자의 비유라 불리우는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서부터 32절의 내용이 또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의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상반부만 보면 저가 노하여 그 들어가기를 즉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즐겨 아니하거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기뻐하고 계시는데 큰형은 노하여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잔치에 안 들어갑니다. 바로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예수님은 죄인을 받아들이고 죄인과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화를 내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는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뭐 어느 정도로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사실? 그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시냐고요. 그럼 뭐가 달라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제 멀리 가 있던 작은 아들은 잔치 안에 참여하는데 가깝게 있던 큰 아들은 이제 잔치 밖에 있습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 뒤집어지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구원을 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오히려 이렇게 밖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한테도 달려나가셨던 아버지인데 여기 보니 큰 아들한테도 나가십니다. 누가복음 28장 하반부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즉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둘 다 탕자입니다. 처음 비유 생각나십니까? 잃어버린 양을 멀리 나가서 찾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을 집안에서 찾는 내용이었어요. 즉 작은 아들은 멀리서 잃어버린 탕자고 큰 아들은 집안에서 잃어버린 탕자라. 지금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이 세 비유를 합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탕자예요. 이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큰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 말합니다.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 큰아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물론 동생에게도 화가 나 있지만 사실 아버지께 더 화가 나 있습니다. 정말 항상 집에 있어 아버지를 순종하며 지내는 척하며 사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그 아버지를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원어를 보면 그 아버지란 단어가 없어요. 사실 이 큰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자기의 동생을 자기의 동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원어를 보면 더 뚜렷하지만 영어를 보면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없어요. You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You를 위해 노예같이 생활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삶을 노예의 삶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냥 교회는 잘 나오고 뭐 말씀대로 사는 척하는데 항상 마음에 불만족. 뭐 하나님은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즉 뭐냐 자기가 뭘 하건 간에 결국 받아내려는 그것이 목적인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큰놈 형은. 내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노예같이 행했는데 뭐 주신 게 뭐가 있냐 이 뜻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지킨 것도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저 무언가 얻어내려 한 노예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안 주셨다 이 말이죠. 즉 하는 모든 행동이 그저 무엇인가 받아내리는 것.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탕자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가까운 데서 잃어버린 탕자. 그런데 우리는 멀리 나가서 잃어버린 탕자만 탕자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집안에서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셔야 돼요 지금. 바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이 그런 마음, 자기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30절에도 But when this son of yours, 내 동생이 이렇게 안 하고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탕자에 대해서, 그 작은 아들에 대해서. 근데 한국의 번역에는 아버지의 살림을 여기 안, 그렇게 안 해도 돼. 당신의 살림을, your, property 이렇게 나옵니다. 즉 아까 작은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아버지가 죽으시기도 전에 달라 하여 가족에서 자신을 완전하게 빼달라 분리시켰던 그 작은 아들 같이 똑같이 여기서도 큰 형도 동생을 동생이라 내 동생이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안 부르며 자신을 가족의 한 멤버가 아닌 것으로 즉 출가족을 시키는 겁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똑같아요. 다른 것은 작은 아들은 회개를 하는 것이고 큰 아들은 회개를 안 하는 것 이게 다른 거지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작은 아들은 큰 죄를 졌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차별 대우하시는 아버지로 몰아붙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으시면서 죄만 짓고 돌아온 탕자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큰 형은요. 지금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몇십 년씩 나오던 이 사람들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큰형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이 큰형은 작은 동생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즉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동생을 찾아 나서지도 아니했고 그 동생이 돌아와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나도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자 말입니다. 창녀가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쳐다보면 뭐 저런 것이 교회에 나왔어. 이럴 교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뭐 저런 것이 교회에 나왔어.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참 저에는 개떡 같은 삶을 산 주제에 저 교회 나와서 하는 꼴 봐. 그 개떡 같은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야 아버지는 기뻐하시며 받아주고 있는데 교회 오래 다녔다는 이런 인간들이 그걸 기뻐하지 못합니다. 저 따위 삶을 산 주제에 지금 무슨 교회 나와서 저런 행동을 해.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너무 잘났어요, 우리는. 우리가 위에 나왔던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로운 자들로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닌가? 예, 맞아요. 작은 아들 참 나쁜 삶을 살았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나쁜 죄에 빠졌었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착한 삶을 산다는 자들이 바로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못마땅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잘 지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뭐 이상한 말 같이 들릴지 모르는데 말씀을 잘 지킨 것을 회개하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잘 지킨 것으로 착각하시고 계시는 걸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나는 착하게 사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착하게 잘하셨던 거를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순종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합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었거든요. 정말입니까? 정말 잘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나도 멀리 떠났던 탕자와 마찬가지로 회개하여야 할 죄인이라는 걸 매일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깝게 있는 것 같은데 멀리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잘 나오는 좋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걸 전혀 모릅니다.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에 참여도 할지도 못하고 뭘 기뻐하시는지 생각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왜 나는 순종하고 사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아버지 이렇게 설교하는 김용환 목사와 다르죠. 저는 이렇게 열을 내고 있지만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나 큰 아들에게나 화도 안 내십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제 이 큰 형을 아버지께서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32절 이것으로 이제 이 비유가 끝나는데 아버지께서 이르되 예, my child 이런 뜻이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나의 아이야, 너의 동생. 아까 그 큰형은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닌데 아버지가 너의 동생 그리고 너의 이 아버지 나의 아이야 죽었다 살아난 너의 동생이라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 이 단어가 necessary. 영어로 보면 꼭 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즉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꼭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을 지금 말씀하시며 비유가 끝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죄인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죄인들과 세리들에게는 탕자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둘 다 회개하고 결국 그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며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여기 나오는 비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즉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 그리고 구원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비유에 나오는 그대로 원망하고 지금 컴플레인하고 그대로 지금 그 비유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큰 형과 작은 형, 아니 작은 아들 뭐 여러 사람들을 지금 그 안에서 보게 되는데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이 비유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확실하게 다른 큰 형님이 계십니다. 참 큰 형님이 저희에게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쁜 큰 형님만이 있는 게 아니라 참 큰 형님. 이 참 큰 형님은 여기 나오는 이 큰 형과 달리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식량이신 이런 우리의 큰 형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너무 멀리 떠났던 여러분과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여러분과 저를 찾아 나서신 우리 참 큰 형님. 여러분과 저를 찾아 멀리까지 이 세상까지 십자가 죽음까지 찾아 나오신 우리의 참 큰 형님.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우리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 완전한 삶을 살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죽음을 죽어주신 우리 큰 형님.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만 부르셨던 우리 큰 형님, 참 큰 형님. 우리가 지은 큰 죄도 다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근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지셨으므로 우리도 다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안 받아주시고 버려버린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와 이 형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 마땅한 것입니까?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작은 형제를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 일에 항상 참여하고 그 우리의 작은 형제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이 가까이서 잃어버린 탕자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